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미래를 향한 우리의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말씀 듣고 새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에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벽 강단에서 디도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수차례 걸쳐 언급하셨듯이 이 디도서는 글에 대해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스승 바울이 보내는 목회 코칭의 책입니다. 그레데는 만만한 목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아주 문란한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레데 교회는 유대주의 할례파의 이단들로 인해서 또 큰 내흥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젊은 목회자 디도가 흔들리지 않고 교인들을 잘 목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특히 바울은 이 평신도 리더십 교육에 정성을 쏟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장로와 감독을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했고 할례파 이단들의 특징이 이러하니까 그들이 교회 리더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이 연결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기서 오직 너는이라는 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너는 달라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유형이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달라야 한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 전장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지난주 다루었던 1장 13절 16절 말씀 내용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 그레데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할례파 이단들의 특징을 다루었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마지막 1장 16절 말씀의 앞부분이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한마디로 온갖 거룩한 말은 다 하지만 실제 사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추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가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 너는 그런 이단 스승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기서 바른 교훈은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깨우친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메시지와 메신저의 그 삶을 항상 한 패키지로 봅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이 디도 자신부터 이 일에 있어서 말씀 그대로 자기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삶의 모범을 보일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 디도서 2장 전체가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다루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 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 여기서 늙은 남자는 문자 그대로 교회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장년 어르신들을 말하는 것이고 늙은 여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있는 장년 여성분들을 말합니다. 한국 유교 문화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 헬라 교회에서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역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1장에서 바울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과 감독들을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훈련시키라고 언급한 뒤에 이제는 교회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훈련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또 훈련시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양육을 할 때 분명한 영적인 질서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아무나 잡고 신앙 뜨거워 보이는 사람들 무작위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모든 교인을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훈련시킬 수도 없습니다. 양육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나무도 결을 따라 밀어야 되듯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따라 양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최고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그 영향력이 교회 전체로 번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 질서입니다. 또 한 가지 4절에서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디도의 가르침을 받은 늙은 여자들이 또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디도도 젊은 목회자니까 젊은 목회자가 젊은 여자들을 다이렉트로 가르치면은 조금 예민할 수 있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냐고 하지만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바울은 여기서 영적 재생산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과 젊은 여자들을 다 같이 가르치거나 각각 따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늙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양육하게 하라는 것.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도 그 말을 합니다. 네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면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으리라. 오늘날 우리 교회 그 1대1 CS 과정의 그 근간이 되는 성경적인 근간이 되는 말씀이죠. 먼저 훈련받은 멘토가 멘티를 양육합니다. 우리 교회 300개 순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분순 중입니다. 저는 모든 순장님들에게 꼭 부탁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모든 순원을 미래의 순장으로 보고 정성을 쏟으라는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덧셈이 아니라 항상 곱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너희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곱셈의 원칙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재생산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목사님 혼자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양육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목사님이 툭 밀면 그 다음에 도미노처럼 두두두둑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린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육해 나가는 그래서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양육의 목표예요. 모든 훈련에는 목표가 분명해야만 됩니다. 가령 군인으로 치면은 목표 없는 훈련은 없어요, 군대에서. 이 훈련을 끝내고 나면 야간 전투를 잘할 수 있게 된다든가 이거 끝내고 나면 수중 침투를 잘할 수 있게 된다든가 하는 훈련을 끝내고 나서 그 병사에게서 보고 싶은 뭔가가 있어야만 됩니다.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훈련도 어영부영해지죠.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늙은 남자들이 이것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명령을 보면서 쫙 보면은 한마디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영성을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용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절제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이고 경건하다는 말은 매사에 그 영적인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며 신중하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 건전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잘 꿰야 된다고 이 모든 것을 쫙 깨보면 어른이 되면 교회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존경을 받으려면 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영성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실천하는 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강한 사람입니다. 영성이 인격적인 깊이로 드러나야 다음 세대의 존경을 받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 생각과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모든 언행에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나오도록 자기의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이 나이 든 남자들, 교회 어른들의 기본입니다. 3절에서 늙은 여자들에게 주는 권면은 이와 같이라는 말이 표현해 주듯이 이 늙은 남자들에게 주는 이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하라는 것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엑스트라로 몇 가지 더 한다면 행실이 첫째 거룩하며, 이 말은 그 당시 헬라의 세상적인 세큘러 문화에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소비하고 사치한 그런 문화에 따라하지 말고 단정한 모습을 보이라는 뜻이며, 모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이런 독하고 거짓된 말을 많이 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바구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건설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모임은 가십하고 남 모합하는 그런 말들인데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저는 참 놀랐습니다. 남자들도 아닌 여자들한테, 나이 드신 여자분들한테 술 좀 많이 마시지 말라는 권면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어른들이 나쁜 것을 다음 세대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 세상의 이 쾌락 문화, 소비 문화에 더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이 여기다 대고 엑스트라로 경고를 더한 거예요. 교회에서 나이 든 여성들이 잘못된 본보기를 보이면 그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시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디도에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의 영성 관리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간섭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어려운 소리 해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모임은 음담패설 안 합니까? 그분들도 야동 봅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세상적일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사회에서 체면 유지하고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기한테 간섭해 줄 사람이 없으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의 문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가 붕괴된 이 나이 드신 분들 참 많습니다. 나이 든 어른들이 이제는 자기가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어느 정도 재력도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으로 살고 젊은 세대한테 영적인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닌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충고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이 든 어른들이라면 정말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려면 이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새사람이 살아난 것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나이 든 남자, 여자들의 양육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목표죠. 4절, 5절에 보니까 젊은 여자들의 경우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사역이에요. 자기 가정을 충실하게 안 섬기는 헬라 여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당시 게으르고 세상적인 쾌락을 좋아했던 그레데인들의 성향을 볼 때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치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문화에 보면 요즘도 그렇지만은 가정이 파괴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방종한 생활에 빠져서 남편과 자식을 팽개쳐두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가십을 하면서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성향을 버리지 않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 가정 잘 돌보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늙은 남자와 여자들을 시켜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려면 자기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그 당시 세상적인 헬라 문화가 망가뜨려버린 자기 가정을 세우고 젊은 여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늙은 남자, 여자, 젊은 여자들에게 주는 이 바울의 양육 목표, 이걸 보고 참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양육을 시킬 때, 훈련을 시킬 때 교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양육의 목표, 양육의 기준치는 대충 어떤 것입니까? 아, 그분 성경 속으로 맞췄습니다. 특세 40일 끝냈습니다. CS 기독교 멘티 과정 수료했습니다. 머더와이즈 3학기나 그분 계속하셨습니다. LTS 과정도 마쳤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특급입니다. 아, 그분 참 대단한가 봐요. 사역도 두세 개 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의 양육 목표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 교재 못 썼겠어요? 바울은 CS의 할아버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내가 쓴 교재를 얼마나 마스터했느냐, 성경 구절을 얼마나 암송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바울은 바로 영적인 실력을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내면 세계가 건강한가? 얼마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가? 이제 헬라 문화의 세상적인 소비생활과 즐거움을 그들이 뒤로하고 얼마나 경건해졌는가?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래서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의 가정을 얼마나 충실히 돌보게 되었는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양육의 목표가 얼마나 차원 높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제가 그래서 아, 이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목회자들이 서로에게 던지는 양육의 목표가 달라야겠구나. CS를 하고 LTS를 하고 그 모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이분이 정말 가정에서 변했는가? 직장에 가서 동료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옛사람의 그 말버릇과 술 마시는 버릇과 소비생활 이게 다 변했는가? 정말 가치관이 변했는가? 그래서 젊은 후배들이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선배가 되었는가? 이게 우리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력이에요. 실력은 없으면서 단증만 잔뜩 따놓는 양육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이 목회서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양육의 목표에 참 도전받았습니다. 인격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교회 밖에서 집에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나타나야 그게 제대로 된 성경적인 양육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단의 특징이 정말 삶이 더러워요. 이단에 들어가면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돈 쓰는 게 너무 이상해지고 사람이 말도 거칠어지고 폭력적이 되고. 그러나 진짜 복음을 받고 변한 교회 그런 성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받고 변한 성도는 인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메시지와 삶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야 말씀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5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의 권위가 섰다 하는 거예요. 야, 저 정말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저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말씀을 받은 자가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말씀이 비방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앞에서 권위를 인정받게 하고 싶으면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전하고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교회에서 말하는 그 커리큘럼을 이수했느냐가 아니라 그 끝내고 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가.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 한번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내 설교가 얼마나 잘했는가. 그거는 성도들이 아,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막 해줄 때가 아니라 진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문이 들려올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가정에서 변했어요. 우리 김 대리가 변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변했어요. 소비생활이 변했고 언어생활이 변했고 인격적인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목회적으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의 척도를 잴 때, 서로의 신앙을 점검해 줄 때 이런 바울이 제시한 높은 성경적인 양육 목표를 가지고 점점 영적으로 더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지식만큼 변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삶의 열매를 보며 부끄럽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언어생활과 소비생활과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너무 세상적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표대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